우리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멀군요. 네, 인사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 그래도 눈으로라도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9장을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늘 설레입니다. 이전에 묵은 것들을 떨쳐버릴 수도 있고 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출발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5월달이 눈앞에 왔습니다. 한 4달, 5달 전에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던 경험들이 있죠. 이와 같이 새로운 것 자체가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새롭게 하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도 모르게 침체기 또 정체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열정,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특별히 1절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출애굽 후 1년 1월이 배경입니다. 유대력으로 이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바다를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 드렸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만나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또 하나님 영적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과 같이 특별하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을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 이 성막은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 정도 이제 지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이 끝나서 10장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고 성막이 완성이 된 이 상황에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떤 백성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나와 교제해야 되는지 말씀을 상세하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제 9장까지는 진을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9장 말씀, 이제 10장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또 전진을 할 때 이 진 차원에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진에는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성막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40장에서 성막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끝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서 1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모세에게 불러 말씀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출애굽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 산에서 임재하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 곳에 임재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어느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시내 산에 이렇게 머무시면서 임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아무나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불러드렸을 때 산 꼭대기에 있죠. 산 꼭대기에 머물고 계신 구름과 함께 머물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를 불러드렸죠. 그랬을 때 모세 가까이 오니까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신의 산으로 상징되었었는데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고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내 백성은 어떻게 나와 교제하고 예배하고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시내 산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명령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동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시작 뭐 굳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구태의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건 정도는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고 예배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쭉 보게 되면 사실은 23절까지가 본문이 길어서 중간까지만 읽을까 했는데 시간상 또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은 본 것으로 확인을 하되 중요한 부분들만 다시 한번 재차 읽으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이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2절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앞서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명령을 하고 있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마치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뭔가를 명령을 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죠?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 정한 기일에 지켜야 됩니다. 아울러 이날은 이날을 위해서 이날만 정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날을 위해 정결한 삶을 유지하다가 이날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해방과 구원은 이 정결한 삶을 통해서 또 그 철저한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 재현되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유월절을 명령대로 규례대로 정확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 14절에는 뭐 개인 가정의 장례나 여행 중에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한 달 후, 그러니까 1월 14일에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 이후로부터 7일 동안의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이 시작된 한 달 후 2월 14일 날 다시 재차 재정해서 특별하게 그들까지도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이나 또 부정하게 돼서 시체를 만든 사람은 이제 부정한 자로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에 장례가 나든지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2월 14일에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냐면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단 아무나 외국인이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의미와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그렇게 유월절 제정대로 외국인이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될 포인트 하나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주님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빠져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빠져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또 새로운 시작, 여정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민수기 9장을 통하여 또 유월절을 명령하시며 지켜라, 그런 다음에 이제 이동을 시켜 주신다고 할 때에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교육적이고 준엄한 그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십자가 중심의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곧 치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과 고난, 힘든 생활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들은 지금 그 경험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잘 갖는 생각 또 질문이 무엇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가? 우리가 삶이 편안하고 또 삶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질문을 대부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삶이 힘들고 외롭고 또 괴로우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가? 왜 하필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힘들면 찾아오는 질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나왔던 여정은 그리 편한 쉬운 순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뙤약볕 같은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을 1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빠져나올 때는 많은 기대와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 광야에 들어왔는데 막상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거쳐 경험해 보니 하나님을 따라 행군했던 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출애굽기 또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주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적인 생각들이, 그 때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들이었겠죠. 첫 번째 유월절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애굽을 떠나면서 드렸다면 이 두 번째 유월절, 즉 광야 신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는 첫 걸음을 뗄 때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기억을 하게끔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나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겪어야 되고 겪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유월절 제사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 9장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됐을까요?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자기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며 했던 이런 모든 의식들, 즉 이후에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의 모형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가 묘사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집트 시절을 그리워하고 또 이집트에서 살았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이집트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더 좋아라 하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먹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지 말고 먹어야 되는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까지 구별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냐면 먹는 것까지도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가지고도 정결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음식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해서 먹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 급하게 이제 그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급하게 음식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그날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때에는 수많은 이제 영적인 전쟁과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왜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광야 생활하는 이 과정, 여정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의 힘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승리하고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거룩한 백성답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순간순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가는 이 여정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이런 경험을 표현하든지 마음으로 품었던 적은 없습니까? 너무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서 왜 하필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월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또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즐거이 우리가 겪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을 그 즐거움의 이 마음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정체성을 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시키느냐 하면, 길을 안내하는 이 구름, 여기서는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와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 기둥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는데 이 두 개의 기둥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기둥에 구름과 불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이제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면 이 성막은 이제 또 내성소와 외성소로 나누어지죠. 외성소는 소위 말하는 그냥 성소입니다. 이 성소 안에 조그만 또 그렇게 크지 않은 지성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담겨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하여간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규범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 이 십계명, 이 율법의 총망라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이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라고도 부르는데, 이 속죄소 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성소, 지성소를 중심으로 임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이동을 시킬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이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소는 12지파 가운데, 성소는 이 성막은 가장 중앙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이 중앙에 있는 성소를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좌정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물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또 새로운 출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 23절 그 말씀은 오늘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행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이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은 초행길입니다. 혹 몇몇 사람이 광야를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초행길이었고 또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한 여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은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침판도 사실 필요 없고요. 지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소위 쉽게 말하면 구름 내비게이션이라 할까요? 이런 것만 필요합니다. 구름이 이동하는 곳, 구름이 움직이는 곳으로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오리도 없고 오작동도 없고 완벽한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저도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다고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고백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드려주는 예배를 통하여 그 이끌음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제사 아닌 외곽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에 그것을 쫓아 또 그 이동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곤욕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름기둥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머물러야 했고 구름기둥이 좌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잠정적으로 너네들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진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 중심의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우리 2년 전에 교회 표현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런 임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요 또 개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조급한 사람이나 느긋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찾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그들의 기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삶을 재조정하겠다라고 그런 의지로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소원하십니까? 새롭게 여러분 삶을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나 또한 기대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소통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꼭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키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오늘 민수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도 여러 군데 성경 이후에도 보면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의식을 전쟁 앞에 문제 앞에 항상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라는 식의 하나님의 명령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싸움은 총과 칼로, 세상적인 힘과 권세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십자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새 출발하려면 오늘부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따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때로는 그 기다림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응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3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 이러한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3일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정체성으로 정말로 충분히 감사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삶 가운데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곳에 머무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데에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